오늘은 욥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욥기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기는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또 많은 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욥을 가지고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욥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축복해 주시니까 섬기지 축복하지 않는데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니까 마음대로 괴롭혀봐라. 단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는 재난을 터뜨립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욥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가 만일 이 1장 22절로 끝나 있으면 우리는 욥을 마음껏 칭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42장으로 끝이 납니다. 1장 끝에서 이렇게 욥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뒤가 많이 남은 걸 봐서도 뒤가 좋지 않을 징조입니다. 뒤가 좋을 거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끝이 나야지, 끝날 때쯤 가서 결혼을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결혼을 하면 그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뒤에 무슨 백혈병이라든가 무슨 암 꼭 이렇게 된다고요. 일찍 하는 게 뭐든지 좋은 건 아닙니다. 욥이 그래요. 1장에서 벌써 이래버렸으니까 뒤는 불문가지입니다. 2장에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봐라. 그래도 그가 나를 섬기지 않느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정도 갖고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하셔야죠. 좋다 그러면 몸에도 손을 대라. 단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 모든 병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병이 피부병인 모양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참으로 괴로운 지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그 중심 부분이 되는 사건이 11절에 그 서론을 엽니다. 2장 11절 보시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3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마 욥기만큼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성경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욥을 종종 신앙의 위인, 인내의 화신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별로 잘한 대목이 없습니다. 욥이 꼭 한번 잘한 대목이 1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1장에 걸쳐서는 잘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인내한 적도 없고 참은 적도 없고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추적해보면 욥이 하는 얘기는 전부 이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욥의 전 항변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욥의 항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같이 나와서 항변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것도 지적의 근거는 이겁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 없을 바에야 이런 일이 왜 생겼겠느냐. 이런 일이 생긴 걸 보아서도 너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죄를 빨리 회개해라. 욥의 대답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한 일이 없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따져보고 싶다. 그러자 세 친구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다른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대답하는 것만 들어봐도 넌 벌써 틀렸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냐? 그것만 봐도 넌 틀렸다 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 욥기를 보면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 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같아요. 우리의 그 사고 패턴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게 한국 사람뿐이라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앙 습관이 가장 크게 영향받은 우리 민족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가장 큰 결함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겸양지덕입니다. 한국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겸양이라는 미덕이 있는 것은 그저 어지간한 일에도 감싸줄 줄 알고 묻어버릴 줄 아는 아주 대단히 큰 민족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하나 손해를 보는 대목이 있는데 과학적 차원에서는 늘 손해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일단 악당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날 박영선 목사가 어디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따로 살림을 차렸대.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내가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인 줄은 몰랐다. 그 전부가 놀라고 있는데 나중에 아닌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만든 사람이 순학질적인 입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참 억울했겠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 아니 땡굴뚝에 왜 연기나냐. 뭐 어디 구린 구석이 있어. 이? 생긴 걸 봐도 너무 잘생겼고 오해하게 됐잖아.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얻어 걸리기만 하면 그냥 같이 그건 뭐 물귀신한테 붙잡힌 줄 알아야 돼요. 낯을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따지는 것이 습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합니다. 우리 따져봅시다 그러면 야, 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뭐 따지작을 그러는데 야, 정 떨어지더라. 끝이에요 그걸로. 이건 참 우리한테 심각한 병이라고요. 재미있는 법칙이 신앙 문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은 우리의 법에도 있습니다. 차가 차끼리 충돌 사고를 내면 무조건 쌍방과실입니다. 그건 하여튼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제 라인대로 가고 있는데 와서 받았어요. 그럼 네가 피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안 피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말이 안 돼요 말이. 이런 부분은 몹시 불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한국에 살기 싫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만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할 맛이 있어요. 근데 신앙 문제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약점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약점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렇게 해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어박으실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패턴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을 아예 잘못 들어서 어려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길로 갔다가 혼난, 대표적인 예로 방탕한 자식, 아버지께 모든 재산을 달라 그래갖고 도망갔던 그 방탕한 자식, 돌아온 탕자,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아닌 것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련과 환란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난관과 시련에 대해서도 아이고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자지러드는 것밖에 없어서 노상 기도는 용서하시옵소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싸움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무력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붙잡혀서 가는 길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얘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기를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압송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잡혀가겠다. 이건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당당한 자식이 그가 간 길이 틀린 것을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이렇지 않았다. 그렇게 비교한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생겼던 어려움과 사도 바울이 걸으려고 하는 길이 어려운 것과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의 길,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걸어야만 하는 길로서 확인했던 이 길에 대한 신앙의 패턴은 없다 이겁니다. 그걸 욥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욥기의 싸움은 전부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고서야 왜 하나님이 너를 치겠느냐? 욥의 대답은 나도 그래서 이상하다. 나도 내가 잘못하고 이 일을 당했다면 나도 납득을 했을 텐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 일을 당해서 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싸움으로 설왕설래하다가 마지막에 친구들이 집니다. 이것이 이 싸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정당했고 친구들이 정당치 않았다는 것을 42장 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욥이 정당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칭찬을 받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3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항변에 대해서 답을 하시러 나타나시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항변에 대해서 대답을 하러 나타나셨는데 욥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38장에서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답변은 전부 이런 말씀뿐입니다. 네가 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 벼락 창고를 보았느냐? 무지개가 어떻게 뜨는지 아느냐? 사냥이 새끼 나는 데를 아느냐?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전부 이런 말씀만 하시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차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재미있는 대목이고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세 친구에 비해서 정당합니다만 욥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국민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고 두 번째가 5살 났는데 첫째는 아들놈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요즘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극심한 얘기 때문에 둘 낳고도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타만도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말의 타만도둘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봤더니 둘도 많다는 얘기를 뒤집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둘 낳고도 죄인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첫째에는 상당히 양보심이 있는데 그 대신 고집을 부리면 절대 항복을 안 합니다. 둘째는 이름이 악질입니다. 박악질이라는 애인데 얘는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말이 안 통하는데 대신 처대만큼 고집이 세진 못합니다. 진짜 화를 내면 처대가 이기고 보통은 둘째가 늘 이깁니다. 근데 언제나 사건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장난감이 생기거나 먹을 게 생겼을 때 꼭 상대방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 걸 주면 자기 걸 대신 주면 되는데 줄라 그러면 이것도 아깝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공평하게 나눌 것을 납득합니다. 나도 하나, 동생도 하나, 나도 둘, 동생도 둘, 이걸 납득을 하는데 둘째는 수학을 아직 안 배워서 그걸 모릅니다. 무조건 다 내 겁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겁니다.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첫째는 공평하게 나눌 것을 주장하고 둘째는 모두를 가질 것을 주장할 때 여러분 같으면 첫째를 나무라시겠습니까? 둘째를 나무라시겠습니까? 그럴듯한 표정으로 기회주의자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손을 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애를 꾸중하실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안 드시는 사람은 이따 갈 때 천 원씩 벌금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애를 꾸짖을 사람에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요만큼만 손 들고 다른 분은 안 드셨어요. 옆에서 손 안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손 드신 분들이 벌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갈 때 꼭 받아가십시오. 첫째 애를 꾸중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죠? 둘씩 둘씩 나눠가는 정당함에 대해서 둘째 애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것만으로는 판결의 힘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애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첫째 애를 나무라는 것은 첫째 애가 납득해주면 되는 제2의 판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거나 정당함을 근거로 하는 수학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아량이라는 기준입니다. 누가 아량을 베풀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첫째 애가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합니다. 야, 넌 큰 애니까 참아라. 까짓 거 주워버리자. 그 까짓 거 100원짜리 아이스케이크 하나 갖고 치사다 줘라. 먹고 칵 뒤지가고 주자. 아,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만. 그게 우리가 첫째를 달래는 방식입니다. 왜요? 물론 원칙은 둘씩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둘째가 모르지만 첫째가 납득만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정당한 겁니다. 정당하다는 말은 좀 정당치 않습니다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수준 있는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백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넌 정당하다. 그러나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수준이 전부가 아닌 그 이상의 자녀로서 너를 요구하노라. 이것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련과 재난 속에 집어넣도록 허용하시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평과 억울함 속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이유입니다. 첫째 애를 더 부모가 사랑합니까? 둘째를 더 사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입니다. 첫째를 더 대접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여금 그 수준에 올라오기를 또한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에게 예술적 안목과 인격과 인간의 인간된 폭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원하는 목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매기역이 있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항변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정당합니다.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욥의 전 항변의 근거들입니다. 맞습니다. 욥은 한 번도 그런 부분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자녀들을 그 수준으로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데 성경에 요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기억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왜 오른편 뺨부터 맞게 되어있죠? 왼손잡이가 때리나요? 원래 왼쪽부터 맞아야 정상입니다. 오른손잡이 때리라면. 분명히 성경은 오른편 뺨이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는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뺨부터 맞는 겁니다. 그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더럽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 이 모욕에 대해서 이쪽 뺨을 다시 댈 수 있는 겁니다. 왼손으로도 모욕을 주시옵소서. 굉장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부당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너도 오른편 뺨을 패서 오른편 뺨하고 왼편 뺨이 홀딱 들러붙게 해라. 이래야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함의 수준이 아니라 아량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큰 애를 달래듯이 하는 겁니다. 네가 큰 애다. 네가 내 자녀니라. 내가 이 죽어갈 세상과 이 죄에 찌들은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기억해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를 십자가에 제물로 준 것이라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게 성경의 전 메시지입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를 대접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럼 둘째 딸을 하십시오. 그러면 네 개를 홀딱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처 잡수시고 배탈이 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뜨뜻한 곳에서 여름에도 불을 때는 온돌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대 행복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느냐 하면 내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원통함과 고통이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의 기준도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철이 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언제 알아먹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 부모님 말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게 다 그게 다 진리더라고. 이 말씀을 언제쯤 고백하십니까 보통?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난 뒤에 보통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벌써 깨닫습니다만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자녀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그러나 공부란 참으로 특이한 것이라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깨닫는 때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필요성을 깨달을 때 이미 써야 되는 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에 쓰기 위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유비무환이라 그럽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그 필요성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혹독하도록 채찍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제일 재미있는 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안 주십니다. 하나는 건강을 안 주시는데 저는 참 이 훈련의 필요성을 요즘 와서 깨닫습니다. 돈을 넉넉히 주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한 해 겨울에는 10년쯤 전인데 한 해 겨울에 120만 원이 어쩌다 생겼어요. 길 가다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에게 120만 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저를 어디를 믿고 120만 원을 맡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10년 전에 120만 원이면 큰 돈일 때입니다. 짜장면을 세숫대야로 사 먹어도 한 10년쯤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놓고 보니까 꼭 140만 원어치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빚졌습니다, 그 해에.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에 4만 원씩 받고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책을 한 달에 약 10만 원어치씩 샀습니다. 요새는 제가 몹시 많이 받는데 한 달에 꼭 5천 원어치씩밖에 못 삽니다. 이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능한 돈을 안 받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쓸 일이 안 생겨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생기면 일이 많이 생겨갖고 고민만 생겨요. 가계부만 복잡해지고. 뭐 때문에 많이 받겠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건강해지면 하루에 꼭 26시간 일거리가 생기고 아프면 3시간 일거리밖에 안 생겨요. 아픈 게 100번 낫죠. 뭐 때문에 튼튼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중요성이요, 신비성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돈이 일의 근거가 아니요, 힘이 아니라는 걸 훈련받자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겁니다. 건강이 우리 생활의 유일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걸 훈련받자 드디어 할 일을 주십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앞에 설 때도 늘 그렇습니다만 배짱을 갖고 씁니다. 제 힘을 의지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짱이 생겨서,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홍 목사님이 안 계신 데 대해서 저만큼 안 흔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홍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감각이 없습니다. 왜 감각이 없냐면요, 안 계시다는 걸 알고 긴장해봤자 멸치새끼 이빨 가는 것밖에 안 되고, 있으면 뭐 농땡이 칠 만큼 게으르기에는 이제 너무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있으나 마나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 아침에 강대상에 세워줘도 마찬가지고, 찬양 예배 때 세워줘도 마찬가지고, 또 안 세워줘서 집에서 혼자 무협지를 보고 있어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에겐 세웠으니까 떠들고 안 세워주면 바둑이나 두고 있고, 제 인생은 이제 아예 그래 버렸습니다. 왜요? 이 일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면 쓰고 누르면 누워있고, 그게 뭐 어려워요 도대체가. 어디서 어렵냐면 누를 때 서고 싶고 세울 때 눕고 싶으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사이클을 하나만 돌리시면 딱딱 맞아요. 내가 서고 싶고 내가 눕고 싶지 말고 하나님이 설 때 설 때 달고 서고 눕힐 때 누우면 그것같이 정확한 사이클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만사형통해집니다. 관세 받으러 갈 때 관세 받으면 돼요. 이것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당신 참 얼굴이 뜨뜻하겠습니다. 예, 44도입니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상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상하면 되잖아요. 당신 참 바보시군요. 이제 아셨어요? 이건 참 쉬운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야 대단하신데요? 그럼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죽었던 시체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교육을 받는 게 욕기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내 계획과 내 힘에 있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참 신나는 겁니다. 그가 공부하자 그러시면 네, 그리고 공부하면 되고, 이제부터는 방학이다 쉬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방학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걸 지가 붙잡고 오늘은 영어하고 내일은 수학하고, 우리가 영어를 자그마치 10년도 더 배웠는데 누가 와서 헬로 그러면 I don't know. 우리 아는 게 기껏 그거 아닙니까? 왜 그따위로 배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욥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강한 증명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거야말로 축복의 유일한 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쌓고 계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쓸 날이 옵니다. 그때 쓸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잡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이 훈련을 다 마치시면 내가 정금이 될 것 그거 하나밖에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훈련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욥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아량을 기준으로 하여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요 훈련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와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봉사활동이나 수양회에 가보시면 이런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는데 놀랍니다. 일어나서 자는 시간까지 도와줘야 할과 성가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잘 장소가 없고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정을 해버립니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보자 이거죠. 돈이나 주고 외면을 하는 방법을 참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결심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씩 알아오는 중에 이거다!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사 일이고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는 게 목사 일이구나 를 깨달아서 다음 수양회 때는 호구조사를 몽땅해서 어느 봉사에서든지 땀띠 나도록 갔다 오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아주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다음 수양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자신이 없으면 그 전에 어디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돈만 내는 되는 교회로. 절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주 할 겁니다. 아, 이거 말로 할 수도 없고. 알았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안 보면 훈련 못 받습니다. 봐야 됩니다. 보고 일을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훈련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통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좀 만나서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넌 알 거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넌 내 자식이다. 부모가 그의 자식의 앞날을 보다 걱정하는 법이고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애쓰는 법이다. 너는 그것을 항복해라. 이것이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하나님 설명의 골자입니다. 악어가 어디에 힘이 있는지 아느냐? 산염소가 어디 가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네가 알 리가 없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느니라. 내가 창조주니라. 내가 더 많이 고심하고 열심을 품고 사랑과 긍휼 속에 보호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부름 받은 줄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안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남서울교회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욥궤가 많아요. 배우고 싸운 곳으로 어떻게 하면 살살살살 도망다니느냐에 대해서 너무 너무 똑똑해서 저도 똑똑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가 모래로 손을 뭉치고 뱀장어를 잡겠습니다. 미끄러지려면 미끄러져 보십시오. 만약 모래 갖고 안 되면 제 피부를 긁어서 피부에 아주 가시를 도치게 해서 그냥 꽉 잡아서 한번 잡으면 도망가지 못하게 이 미꾸라지와 뱀장어와 지렁이들을 제가 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실 겁니다. 욥의 전 재산을 박탈하고 그의 전 가족을 박탈하고 그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의 인도하려고 하시는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며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나로 가장 축복된 길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시는 이인 줄 알고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를 만족해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과 기대 속에 걷게 하는 위로요 근거요 약속인 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중간한 수준에 버려두시지 않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놀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뚜렷한 역사적 사실을 펼쳐놓으십니다. 내가 욥을 이렇게까지 지독스럽도록 간섭하여 내 자녀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하여 놀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이 결심을 견고케 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변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드디어 이루는 축복을 우리의 생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세상을 주의 장중에서 걷고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